You're with SBS Radio.
모나시대학의 언론정보학과 교수이자 신간 한국사회에서의 장래의식 저자인 한길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장래 연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한 30여 년간 호주 교민사회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동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민들의 뿌리가 되는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로 한국 뉴스를 보는데
네.
상조 회사 마케팅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제 마음을 강타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상조 회사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수입이 좋아서 자녀들의 과외비는 물론이고 남편보다 많이 번다는 그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아마 제가 한 연구 중에 그 어느 연구 못지않게 보람이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 산업화 근대화된 한국 사회에서 효의 개념을 중심으로 보존되어 온 장래의식의 변천을 고찰하셨는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1970년대나 1980년대에 장례식이 진행된 곳은 대부분 각 가정의 앞마당이었죠. 근데 그 이후의 큰 변화를 보면 첫째,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고
네.
또 국토의 장기화를 걱정하면서 내장이 현저히 줄어들고 화장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네.
번성하게 된 것이 상조업이죠.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드리지 못한 나의 효를 보여주기식의 장례를 통해서
네.
내 자신이 보상받고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문화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상조 문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한때는 장지를 마련해서 나의 부모님을 매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가 가난하거나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의 상징으로 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뭐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으로 볼 때 화장보다는 매장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때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묘 문화가 시대나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해온 건 사실인데
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그 장례 문화에 사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근래에는 많이 검소해졌다고 뭐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사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안당에 가보면은 필요 이상의 어떤 그 데코레이션이나 하는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검소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어떤 사치보다는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더 깊게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장례가 갖는 의미보다는 좀 보여주기식의 어떤 장례 문화를 문제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장례 문화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 PD님이 생각하실 때 매장하고 화장을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친환경적이라고 한다면 매장이 좀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아, 예. 조 PD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는
네.
한국은 국토가 좁으니까
네.
화장이 좋다는 이해가 상당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네.
그 매장은 어떻고 화장은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그 식견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데 그 국토가 좁다는 그런 측면에서 무작정 그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고 하는 그런 소통이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아름다운 산지를 갖다가 훼손하고 해서 이제 이것이 대세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 좀 획일적인 방법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측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장례 절차가 점차 간소화 또 상업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장례 절차는 뭐가 있는지 또 좀 파격적인 장례 의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 30여 년 전에는 한국에서 보통 이제 화장이 한 20%, 매장이 한 80%.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장이 80%가량 되고, 이제 매장이 한 20%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화장을 한 후에 이제 나무 주위에 유골함을 묻는 수목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데,
네네.
실제 사용률은 뭐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 중에 하나가 뭐 소나무 한 그루에 뭐 6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까지 하는.
상당히 비싸네요.
예,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되, 이제 봉안당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격적인 장르는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흔히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모님의 죽음 또는 이제 그 주검을 특별히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비교적 진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호주 상황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화장한 분고를 대기 우주권으로 쏘아올리는 방법, 대기의 먼지로서 우주의 한 부분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분고를 시멘트하고 섞어서 물고기가 쉴 수 있는 어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저에 내려놓고
네.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흔적이 그나마 자연 속에 우주가 돌아가는 그 사이클 중에 작은 공헌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해서 가장 빨리 자연스럽게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네.
그 과정이 사람과 매우 유사한 것이 돼지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가 죽으면 땅에 묻어서
네.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그런 그 분비물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그것을 사람을 매장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책에서 죽음의 상품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상조 서비스의 뭐 지나친 상업화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죽음이든 뭐 효든 아마 어떤 것이든 그 상품화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뭐 살고 있습니다.
네.
상조 서비스 또는 장례 서비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죠.
네.
근데 적절한 서비스에 적절한 금전적 대가를 교환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으로 저는 그것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과의 이별, 그곳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소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죽은 이의 잘못을 용서하고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의 삶의 공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리고 죽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불편했던 관계가 재정립되어서 더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에 장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상조업이 이제 지나치게 상업화되다 보니까 효의 개념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책에서 또 이 막스 베버의 천민 자본주의를 인용하셨는데요. 장래의식이 형식은 있는데 그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도 좀 상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맥스 베버의 천민 자본주의는 예를 들면 고리대금업자라든가 또는 지나친 노동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방법을 우리는 천민 자본주의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장례 산업이 비즈니스로 운영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하지만 천민 자본주의가 장례의식의 자리를 잡으면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뭐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서민이 상조회사에 가입을 해서 몇 년간 한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네.
막상 상을 당하고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가든가 아니면 200만 원을 더 내서 500만 원 상당의 장례를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상을 두 번 당하는 것처럼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배옷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부당 이득 취하는 것.
네.
굉장히 많이 그 보도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노인들을 끌어들여서 장례를 빌미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하는 사람들 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네.
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장례 연구가 우리 호주 교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포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호주에 잘 적응하다가
네.
각 개인의 삶이 다해서 나 자신의 골육이 고향 땅, 한국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요즘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 이제 교민 역사를 말해주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호주 사회에 그만큼 잘 적응하고 호주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우리 교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취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례 연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에는 아직도 그 유언장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 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유언장을 준비하면은 이것은 이제 죽음을 개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네.
죽는 사람 당사자와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굉장히 이성적인 꼭 필요한 그런 준비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내가 갈 길을 수월하게 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네.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키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예. 지금 막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
이
예.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국 장례 문화가 가진 문제는 이제 전통 문화 속에서 이제 효의 가치가
네.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효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가치 부여는 누구도 탓하지 못합니다.
네.
개인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는 살아계실 때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누리고 삶의 맛을 누리는 그런 소통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죽음은 인생의 맨 끝자락에서 경험하는 마지막까지 미뤄야 할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그 교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ear more stories in your language by visiting sbs.com.au.